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31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서신 교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모스크바와 평양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우리는 관계를 더 발전시킬 의도라면서 북한은 역내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그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상호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는 데 대해 우려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지난 23일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한 뒤 전 촬영한 영상이 31일 공개됐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연계된 텔레그램 그레이존 채널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는 군용 얼룩무늬 복장을 한 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프리고진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옆좌석의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말한다면서 지금은 주말인 2023년 8월 하반기이고 나는 아프리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제거를 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서 모든 것은 괜찮다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 일시와 장소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만 프리고진 씨가 영상 속에서 주말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의 사망일인 23일로부터 3일에서 4일 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프리고진 씨의 러시아 내 무장 반란이 실패로 끝난 이후 그의 신변에 대한 관심이 세간에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30일 프리고진 씨의 전용기 추락이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중국군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적 잠수함 침투를 상정한 강도 높은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군 남부전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항공연대와 잠수함 파견대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적 잠수함을 수색하고 공격하는 훈련을 40시간 넘도록 휴식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윈8 대잠 초계기 10여 대가 동원됐으며 초계기 승무원들은 훈련 상황에 주어진 단일 혹은 복수의 변수하에 적 잠수함의 탐색과 식별, 공격 및 추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남부 전군은 이번 훈련이 대잠 초계기와 적 잠수함이 실제 대치하는 전투 시나리오에 기반해 실시됐으며 특히 남중국해 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해저 환경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최근 더 많은 핵 잠수함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대잠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오늘 인도와 중국 관계에 정통한 인도 정부 관리 2명이 이같이 밝혔다며 이들은 시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신문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어제 현재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인도 최북단 라다크 지방 국경에서의 인도와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시 주석의 불참 가능성이 언급되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 외교부는 시 주석의 불참 가능성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건물에서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73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화재는 현지 시각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노숙자용 임시거처로 사용되고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골적 공격의 의도라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약 12% 줄어든 210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추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는 오전에 함경도 북부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미한연합훈련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남한 점령을 표방한 전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남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30일 밤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두 발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고 미한 정보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입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이에 대처해 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하는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미사일 병들은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은 지난 21일부터 을지 프리덤 쉴드 UFS 연합 연습을 진행 중인 가운데 30일엔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지만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전략무기 체계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에이테크임스인 KN-24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 전략자산 전개 대응에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 도발이라며 비행거리를 볼 때 한국군 지휘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비행한 거리를 보면 평양에서 대략 계룡대에 있는 3군 지휘부와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3군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UFS 연습에 대응해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군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공화국과의 전면 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려놓은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훈련을 조직했다고 3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전군 지휘훈련 진행 정형을 파악했습니다. 매체들은 훈련 목표에 대해 원수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휘소 훈련인 UFS 미한 연습에 대응해 북한도 전면전을 가상한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런 형식의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미한 연합 연습을 구실로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하면 할수록 공고한 미한일에 압도적 대응 역량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안보가 더욱 취약해질 뿐이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도 남한 점령을 훈련 목표로 공식화한 것은 핵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특징은 담화, 연설을 통한 도발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방어훈련이 아니고 공격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국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식시키는 결국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다라는 아마 이런 메시지도 동시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 통신수단을 마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적의 군사 지휘 거점들과 군항과 작전 비행장 등 중요 군사 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가하는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은 전쟁 발발 초기 핵전자기 충격파, 즉 EMP탄을 사용해 한국의 지휘통신수단들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로 공격하기보다는 EMP탄으로 한국의 각종 지휘통신수단을 마비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국의 지휘통신수단들이 EMP탄에 의해서 마비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북한은 훨씬 더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 파괴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전군 지휘 훈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미한에 대한 위협을 증폭시키고자 한다며 미한의 무력 침공을 전제로 한 반격 훈련임을 내세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UFS 훈련에 대응해서 그만큼 자기들도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전쟁 수행 절차 훈련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력 침공에 대응해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이라는 성격의 대내 긴장 조성을 위한 결속 의도에 있는 선전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미한은 후반기 연합연습인 UFS를 31일 종료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21일부터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특히 28일에서 31일까지 진행한 2부 연습엔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했고 주한미군과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UFS에서 실시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 건수도 지난해 UFS와 올 상반기 프리덤 쉴드, 워리어 쉴드 때보다 크게 늘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missile, we condemn.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is. Condemn the DPRK's latest ballistic missile.
장피에르 대변인은 3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call on DPRK to engage in dialogue as we have.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8월 30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후 11시 40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한미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7일 만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 미사일 정보 경보 공유 체계의 연내 가동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의 연내 가동이 미한일 3국 정상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구체적 실행 시기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국과 일본, 한국은 지난해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바탕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탐지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로 한 결정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정상은 올해 말까지 이 메커니즘의 운영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3국 모두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향상된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때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가 가동됐느냐는 서면 질의에는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동맹국들과 다양한 소통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유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구상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일본 및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말까지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세 나라 간 우호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을 져버리고 북한과 협력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0일 유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4개국을 대표해 낭독한 공동 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새롭고 매우 우려스러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share new, deeply troubling information. Arms negotiation.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상당한 수량과 여러 종류의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잠재적인 거래를 협상 중이라며 이 같은 잠재적 거래에는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에 도움이 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무기 추구를 통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러시아가 직접 표결한 결의도 포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기 거래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런 결의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이는 누군가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면 러시아는 그의 핵무기 추구를 옹호하고 심지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핵 확산 야심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ose resolutions prohibited al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from procuring any arms.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사실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It is shameful that the Russian Federation,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participated in a celebratio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운반 시스템 추구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한 건 부끄러운 일이란 지적입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쇼이구의 방북이 단순한 사진 촬영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쇼이구의 방북을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보는 쇼이구의 방북 이후 또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잠재적 무기 거래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실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핵 확산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행동 양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기관을 폭로하고 제재하면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미국 재무부가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소재 기업 세 곳을 제재한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Russia's pattern of behavior, flaunting its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가 잔인한 침략 전쟁 지원용 무기와 장비 획득을 위해 불량 정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annot and we will not stay silent as we receive more information that Russia continues to turn to rogue.
이어 우리는 북한에서 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는 어떤 나라에서든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발견하고 폭로하며 대응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 측 대화 상대와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북한이나 러시아와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I have not met with either North Korea or Russia on this particular topic.
이어 알다시피 우리는 안보리가 이 문제에 관여하도록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모두의 북한을 규탄할 뿐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합의한 결의를 계속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 개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다시 발사를 감행했다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우리의 수많은 대화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 봉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30일 VOA에 중국이 미한일 정상회의를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ou know, China appears to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form a coalition of countries which, as Xi Jinping has said, are seeking to strangle China.
콜비 전 부차관보는 VOA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연합을 구성해 중국의 추가 발전을 억제하고 억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중국이 자국에 대한 봉쇄 고리 강화라고 믿는 것을 깨기 위해 폭력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미한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 그런 우려를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미한일이 중국에 대한 성명을 냈을 뿐이지만 앞으로 경제적 측면이든 군사적 측면이든 좀 더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지면 중국이 경제적 강압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영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며 남중국 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정상 공동성명이 영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시해서 비판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해 타이완 문제 등으로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연구원도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내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이 서방의 포위를 계속해서 중국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에서 외국인 혐오와 민족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자들은 국내 대중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수사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험한 역학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에 대해 거친 수사만을 사용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처럼 향후 한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넝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특히 한국이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possible that China will retaliate. We think back to the THAAD deployment a number of years ago. China reacted with economic coercion.
호넝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몇 년 전 사드 배치 당시를 돌이켜보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중국을 거명하며 비판하는 것을 더 꺼려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기간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하거나 관광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되지 않을 수준에서 경제적 강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한국에 섣불리 강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중국이 미한일 정상회의와 성명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중국이 좀 더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ese leaders recognize they still have important economic interests with South Korea, so it demonstrates that South Korea has a little bit of leverage.
로리그 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한국과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기울인 것과 관련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정서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며 중국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르거 교수는 현재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훨씬 많이 표출하고 있다며 한국보다는 일본 문제가 중국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무부 출신인 토마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30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한국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현재 매우 신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understood that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at it was much more vulnerable in a way to Chinese.
싱킨 연구원은 중국은 이전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고 한국 정부도 그에 따라 한 발 물러서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른 국가가 자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의 행동 등 동아시아 정세를 감안할 때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같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비생산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 소속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을 지낸 존 컬버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컬버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며 중국은 윤석열 정부와 마쿠에서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나 한국 국내 정치적 움직임 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한국의 대중국 접근법에 대해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일과 강력히 연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rationally in South Korea's self-interest. I'm not Korean, but I mean, I think it's rationally in South Korea's self-interest. To stick with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if you're alone, you're.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고수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이 혼자 있으면 중국의 먹잇감이 될 것이기에 충분히 강력한 외부 세력이 필요하고 미국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도 협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중국은 이미 미한일이 자국 봉쇄에 나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한국은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며 미한일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대중국 관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과 일본과의 상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핵심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 지도자들의 외교적 끈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리고 교수도 한국이 중국과 공통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면서 중국의 우려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South Korea is wise to continue to pursue dialogue. To try to have conversation and
로리고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양쪽을 모두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의 해군 배치를 시사한 데 대해 미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술 핵과 해군 자산의 역량이 부족한 북한이 허세를 부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 해군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영내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해군절을 앞두고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미한일 3국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해군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술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 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을 인도받게 될 것이며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전술핵을 해군 자산에 배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해군 역량의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만일 잠수함 등 해군 자산에 핵무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육상기반 핵무기보다 미한일 3국의 감시와 추적을 따돌리고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북한이 해군 전함에 탑재할 전술 핵무기와 관련한 적절한 역량을 확보해야 이 같은 가정이 가능해진다면서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still haven't had the seventh nuclear test. We still haven't seen them mate a warhead to a missile.
북한은 전술 핵무기의 필수적인 핵탄두 소용화를 위한 7차 핵실험도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핵탄두를 미사일에 결합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완전한 핵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재진입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북한의 핵 역량과 별개로 해군 자산들 역시 핵무기를 배치해 운용하기에 역량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also ask in terms of their navy capability. I mean, they've got a lot of
북한 해군은 신형이 아닌 낡고 오래된 함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침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낡은 전함에 핵무기를 배치해 잠재적 피해를 떠안는 것은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탱그레디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북한이 해군 자산에 핵무기를 배치해 실전에 적용하기는 현 단계에서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해상에서 함정이나 잠수함 등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의 표적은 로켓 엔진의 연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사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육상과 달리 발사 플랫폼이 계속 움직이는 해상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고정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속 움직이는 해상에서 정확한 발사를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대가 안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수 센서와 위성 신호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또 북한 해군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로는 핵을 탑재할 수 없으며 장거리 타격 역량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전함에는 러시아제 P-15 테르밋 또는 중국제 실크웜과 같은 대함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거리가 50해리, 약 100km 미만으로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에는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으며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기 어려워 전략 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용 함정이나 잠수함 등 해군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이 이처럼 핵무기의 해군 배치를 시사한 것은 미국과 한국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허세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주로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싶어하며 이를 통해 미한 양국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mainly deploying them for coercive purposes. So once you put it in that context.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실제 역량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한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리기탐 같은 해군 전함에서 한국 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만약 실제로 북한이 육상 핵전력을 해군 쪽으로 이전 또는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미한일 3국의 대응 전략을 바꾸게 할 만큼의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 위원장의 위협은 그 근거가 없다면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그런 선박을 이전받지 않는 이상 북한의 현재 산업 기반으로는 자체적으로 핵무기의 해군 배치 역량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공개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세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관련 로비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공개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활동 중인 민간 단체는 최소 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뇌사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하는 워싱턴 DC의 비영리단체 Council for Live of World, 평화정책 옹호단체인 FCNL이 해당합니다. 원비어 부모는 워싱턴 DC에 있는 대형 로비업체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통해 미 상원과 하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상대로 판결 채권자가 테러 지원국을 포함한 테러 당사자들의 자금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2002년 제정된 테러 위험 보험법 개정을 요청하는 로비를 진행 중입니다.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용이하게 하려는 겁니다. 앞서 원비원 부부는 지난 2021년 미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에 북한의 배상금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 영장을 신청하고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2018년 북한이 원비어 부모에게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비어 부모는 북한 자금을 추적해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물론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로비 활동까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원비어 부모는 웜지어가 숨진 해인 2017년부터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경제 제재 강화 등을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2019년 말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강화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의회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의 정보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원비어 부친인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 4월 VOA 인터뷰에서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ways more we can do. We're going to meet with our Treasury Department this afternoon, and they've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us.
원비어 씨는 특히 북한 자산을 확보하는 데 미 재무부가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공개하긴 이른 사안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Council for Livable World는 10년 넘게 북한 관련 로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핵 비확산을 기치로 진보 성향의 국가 안보 정책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군축 비확산 센터가 이 단체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단체의 최근 로비 활동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활동은 언급되지 않은 채 북한 및 이란과 미국의 관계라고만 명시됐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 단체는 당시 상하원에 계류 중인 위헌적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법안 관련 로비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북한 관련 로비 활동을 하는 또 다른 단체 FCNL은 1943년 퀘이커 종교 친회 회원들이 조직한 평화정책 옹호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과 관련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회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쳤을 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도 받지 못해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FCNL도 핵무기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진보 성향의 국가안보정책 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반도 평화법안 외에도 핵선제타격금지법안과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금지법안에 대한 로비를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한 북한 관련 로비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대외 문제로 다뤄졌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대북 제재 강화,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미북 관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로비 활동이 민간단체 10여 곳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초기와 그 이전에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 워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졌던 북한 인권 관련 로비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는 2009년부터 거의 매년 의회와 백악관 등을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를 했지만 2018년 말 관련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로비 활동은 자금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데다 한 단체의 대표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캠페인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의 로비 활동도 많습니다. 미국에선 1995년 제정된 로비 공개법에 따라 로비 자금 지출이 12,500달러 이상인 경우 활동 내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4개국에서 활동하는 14개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국회와 정부에 강제 실종 방지 협약 이행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과 책임 규명을 위해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 심사에 착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 영국의 14개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과 억류자 가족이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한국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주요 장관들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올해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행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강제실종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지만 관심이 적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이들 법안에 대한 법사위원회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 협약의 국내 이행 입법은 한국이 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 관련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해 즉각적인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외교적인 노력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서한을 주도한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BOA에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 실행법을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협약을 당사국이 됐음에도 아직 그런 이제 뭐 강제실종의 처벌이라든가 강제실종 진상규명이나 뭐 유해 송환 또 이제 피해자 이제 구제를 위한 조치들이 다 국내법으로 이게 그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될 뭐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저 국내 이행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이 공개 서한을 발송하게 됐고요.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해 5만 명의 국군포로와 10만 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베트남전과 60건이 넘는 어선 나포,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을 비롯해 516명의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인 억류자 6명,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난민 등 수만 명이 실종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것 역시 강제실종 피해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한국인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북한 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행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뭐 해결이 어렵더라도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처벌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북한의 그런 이제 공무원들, 북한 정부 관계자들한테도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그 한국 법원에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분명히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가족분들이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강제실종으로 희생된 분들의 그런 이제 뭐 생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동소환은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11개 단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캐나다의 한보이스, 영국의 징검다리,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송두환 국가위원장도 이날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 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 제정은 강제실종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형제 복지원 사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향후 동일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는 오전에, 함경북도는 하루 종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18도, 최고 28도, 안주 최저 17도, 최고 27도, 남포 최저 18도, 최고 28도입니다. 신우주는 맑고 최저 18도, 최고 29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7도, 해주, 개성 맑겠고 해주는 최저 18, 최고 29, 개성은 최저 17, 최고 29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31도입니다. 장지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22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2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청진은 맑고 최저 17도, 최고는 26도. 선봉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삼지연은 흐리고 최저 8도, 최고는 19도가 되겠습니다.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1도입니다. 평강도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는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30일 중미 카리브해 국가인 아이티 내 미국 시민들에게 아이티를 신속히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이티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이티 내 안보와 기관시설 문제를 지적하면서 모든 미국 시민은 상업 또는 개인용 운송수단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아이티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또 아이티를 여행하는 이들에게 시위나 대규모 집회 장소를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사관은 아이티에서 폭력 조직, 갱단들에 의한 무차별 살인과 강간, 약탈, 납치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안전지역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수도 포르토 프랭스를 중심으로 한 갱단의 폭력 사태로 치안 불안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이처럼 급증하는 사회적 혼란에 항의하는 교회 시위대에 갱들이 기관총을 난사해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이티에서는 폭력 사태로 약 20만 명이 거주지에서 쫓겨났으며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52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유엔은 아이티 치안 보장을 위해 다국적 경찰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지난 23일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하기 전 촬영한 영상이 31일 공개됐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연계된 텔레그램 그레이존 채널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는 군용 얼룩무늬 복장을 한 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프리고진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옆좌석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말한다면서 지금은 주말인 2023년 8월 하반기이며 나는 아프리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제거를 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모든 것은 괜찮다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 일시와 장소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만 프리고진 씨가 영상 속에서 주말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의 사망일인 23일로부터 3에서 4일 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프리고진 씨의 러시아 내 무장 반란이 실패로 끝난 뒤 그의 신변에 대한 관심이 세간에선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30일 프리고진 씨의 전용기 추락이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건물에서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73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화재는 현지 시각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노숙자용 임시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5층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버트 물라우지 남아공 응급관리서비스 대변인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많은 이들이 잠든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방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하네스버그 시 대변인은 앞서 해당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노숙자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퇴거를 명령한 시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시는 가난과 실업, 주택 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노숙자가 약 15,000명에 달하며 전력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조명과 난방에 각각 양초와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31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서신 교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모스크바와 평양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우리는 관계를 더 발전시킬 의도라면서 북한은 역내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그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상호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오늘 인도와 중국 관계에 정통한 인도 정부 관리 두 명이 이같이 밝혔다면서 이들은 시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신문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어제 현재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3년 넘게 계속되어 온 인도 최북단 라다크 지방 국경에서의 인도와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시 주석의 불참 가능성이 언급되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 정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